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엎드려 주님에게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이 아침에 새벽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먼저 이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지 않으시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대충 사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보내심을 받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한 사명을 받고 그 목표를 향해서 매 순간 전력 투구하는 이 집중된 인생이었죠. 그래서 그는 분명한 이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미셔너리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그분의 삶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십자가 고통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명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인생은 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인생은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이 위대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생은 불쌍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웠습니다. 고생을 해도 이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이곳에 보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눈이 아닌 인간의 눈으로 자기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 불안하고 답답했던 거죠. 예수님도 그런 제자들의 심정을 알고 계셨어요.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제자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자가 없고 예수님 떠나시고 나면 자기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그로 인해서 자기가 영적으로 시험드는 것이 걱정이지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국가 안보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정말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우리 식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생각을 우리는 먼저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걱정, 근심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자기중심적인 눈을 땅에서부터 떼서 더 넓고 더 깊은 영적인 차원에서 이 상황을 볼 것을 도전하셨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제자들은 이 말을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스카우트 하실 때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나와 함께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제 와서는 주님이 떠나는 것이 더 유익이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새로운 단계로 업시킬 때는 항상 우리가 이때까지 의지하고 있던 어떤 존재가 없어지게 하십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계속 계셨더라면 아마 재미있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에서 열까지 예수님만 의지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발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을 받았고 세계 복음화의 기반을 다지는 거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열두 사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를 주시기 위해서 괜찮은 것을 빼앗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야 성령님이 오시는 것처럼 우리가 거하던 괜찮은 곳을 떠나야 우리는 다음 단계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집을 떠나서 군대를 갔다 오면 어른이 된 것을 발견합니다. 유학을 갔다 오거나 이렇게 대학을 가서 부모 곁을 떠나면 섭섭하지만 이 아이가 자랍니다.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쑥 크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확 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여러분을 끊임없이 떠나게 하십니다. 그건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안주하던 그곳을 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먼지 점프하듯이 새로운 점프로 하나님이 우리를 푸시하세요. 그럼 우리는 발버둥을 칩니다. 떠나기 싫어요. 여기 이제 익숙한데, 여기 편한데. 그러나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도태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교회가, 한국 교회가 야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안전지대를 떠나서 새로운 것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조직에서 밑에서 막 일하던 사람보다 조그만 거라도 자기 걸 한번 해보는 경험은 너무나 중요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괜찮은 것을 과감하게 떠나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 좋았을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능력의 사도들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 이제 예수님이 찬찬히 설명해 주시는데 8절에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세 가지에 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책망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convict라고 되어 있는데 엄밀히 번역하자면 확실하게 드러내어 보여줘서 더 할 말이 없게 반론의 여지가 없도록 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먼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하십니다.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인간의 문제는 죄인이면서도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에 검거된 범인들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참여하는 사람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냥 자기가 재수 없어서 잡힌 것이 억울하다고 할 뿐입니다. 자기는 상황에 피해자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죄를 짓고도 죄의식이 없는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양심이라는 말은 성령님한테서 나온 거예요. 어떤 내 마음의 소리죠. 그게 성령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드림으로써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자기가 죄 없다고 하면은 죄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죄 없다고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령님께서 이제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 계시면서 세상이 모르는 죄,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계속 드러내시고 지적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자연 거룩 필터 장치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 가는 길을 갈 때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적색 경보를 울려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울리는 경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을 때 스톱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둘째, 성령께서는 의에 대하여도 책망하십니다. 10절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말은 좀 이해하기 어렵죠.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이건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의라고 생각하는 거짓 의들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공자나 맹자나 석가나 마호멧도 다 자기가 스스로 의인임을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참된 의가 아니었습니다. 의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죗값을 치러야 돼요. 내가 돈을 주고 내 노력으로 선행으로 어떻게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죗값을 치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올바르게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진정한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미요.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으로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얻어지는 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의로운 것이다. 세 번째, 성령께서는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 사탄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치명타를 맞아버렸어요. 승세가 이제 꺾여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는 교회의 승리입니다. 이제부터는 사탄은 패잔병입니다. 이제 성령님께서는 전 세계 그리스도 군대 연합사령관으로서 이 패잔병들을 청소하게끔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병사로서 이 얼럴트네스, 이 깨어있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에 대해서 환상을 갖지 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빛의 군대로 이 세상에 있는데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어둠의 권세를 인식하고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임을 인식하고 정신 차리고 살아라. 어둠의 권세와 그 지배하에 있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하나님께서 위기의식을 우리한테 계속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요, 어떤 사건을 봤을 때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악의 영을 보게 합니다. 어떤 시대 트렌드를 조류를 보면서 이 뒤에 역사하고 있는 어떤 악한 권세의 그 발버둥을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학교 폭력이 심하다 그럴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대화로 해결할까? 뭐 학교 스쿨 폴리스를 배척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미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잠식하고 들어오는, 가정을 파괴시키면서 아이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했던 어둠의 권세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학교 폭력을 보면 안 돼요. 영적 전쟁입니다. 북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끔찍한 정치 수용소에서 수많은 자기 백성들을 굶겨주고 가면서도 북한이 저렇게 폭력적인 드라이브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뒤에 있는 무서운 어둠의 세력을 보게 되는 거야. 이런 우리나라의 그 돈이면 다 된다는 이 황금 만능주의 문화 속에서도 우리는 이 어둠의 세력, 이 세상 임금의 발버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면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빛의 군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첫째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사람들은 죄라고 하지 않는 내 마음의 죄까지도 성령의 거룩한 양심이 끊임없이 우리를 꾹꾹 누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거짓 의를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이 정도 하면 잘났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매너와 예의범절 뒤에 감추어진 우리의 가식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의가 아니다. 십자가 보혈만이 진짜 의라는 것을 성령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셋째로 성령께서 너희들은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은 이 세상 임금이 끊임없이 너희들을 공격할 것이다. 정신을 차려라.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육체의 예수님을 붙잡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만 붙잡고 안주하려는 제자들의 신앙을 떠나보내고 성령님을 맞아들이는 그런 업그레이드된 신앙으로 여러분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높여드립니다. 세상에 거짓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 세상 임금과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우리를 일깨워주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